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믿음 생활, 경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 생활이란 뭘까에 대해 고민할 때 막 땀을 흘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생활에 사실은 가장 좋은 모범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항상 빠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목적과 방향을 따라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 바르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더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따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경건의 삶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함과 동시에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중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야가 우리가 믿어야 될 바, 우리가 믿는 바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하게 충실히 감당하기, 그 직분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의로운 종이라고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자신의 죽음으로서, 의로운 죽음으로서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를 것을 예고합니다.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는다.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는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될 그 몫을 내가 대신한다. 이런 표현을 한자로 속죄라고 합니다. 갚을 속자, 살 속자, 그 다음 죄제자,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그것을 보상하고 변상하겠다. 이럴 때 속죄라고 하는 한자를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주 딱 앞둡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한 주 딱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속죄의 역사를 한 주 앞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바른 경건이 뭔가라고 말할 때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최측근,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그 시대 수백 년 동안 지도해왔던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여인이 그 모든 예수님의 걸음과 예수님께서 진행하실 일들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한 장면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타락한 인생을 섬기러 오신, 겸손히 섬기러 오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두 가지 사건인데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하고 보여주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속죄의 의미를 잘 표현해주는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믿어야 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 앞에 잠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것을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희생과 겸손의 삶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자기의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이 12장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재본 기술이 없던 때입니다. 출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어떤 책이나 편지나 글이 있으면 일일이 손으로 100개 적는 것이 이 책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훌륭하게 지구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재본과 출판업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의 관점에서 아 그때도 성경이 그랬겠거니 생각하면 오르겠지요. 그때는 표지거나 책을 묶었다라고 하는 재본 기술이라는 것이 형편없거나 거의 없던 때예요. 이 말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제목도 원래는 없었고요. 우리가 지금 편의상 읽고 있는 1장, 2장, 오늘 12장 이런 숫자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1절, 2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조그마한 숫자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이나 절에 해당하는 숫자는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천년 이상 지나오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성경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아니면 편의상 몇째 줄 몇째 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출판과 인쇄업이 발달하면서 저기하게 편의적으로 장과 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책을 만들어오는 기술에 따라 그 내용을 전수받아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가 통으로 원래는 한 호흡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끊어서 어디서 읽을까? 이거는 읽는 사람의 마음이지 우리처럼 이게 장질 구분이 없을 때이니까 실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까지 한 호흡으로 일필로 쭉 기록이 된 것처럼 읽는 사람이 그렇게 읽어나갈 때 전체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통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그리고 함께 우리의 삶의 절제와 규모를 위해 공예배가 형성이 되고 적절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호흡과 분량으로 인해 우리는 잘나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12장을 읽었지만 이 12장이 11장과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마다 시작할 때 앞의 내용을 다시 소급해서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갑자기 11장과 떨어져가지고 뚝 독립되어서 그렇게 원래 사도 요한이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12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전에 다루었던 11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될 텐데 1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2,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인근의 유대 땅 베다니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공간적인 배경이었어요. 그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를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를 풍겨나와 썩었던 냄새가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던 냄새가 무덤 밖에서도 진동해서 충분히 맡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을 치우라 해놓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 한 말씀에 썩어 죽어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 칭칭 그 시체를 둘러싸고 감았던 흰천이 동해진 채로 무덤 밖으로 그렇게 걸어나오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인간을 다시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명령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활하시는 부활 생명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던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시는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가 주제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죽어있던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유대에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그렇게 권위와 지위를 부여받았던 유대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가장 위험한 인물로 판결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교훈을 되새겼습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부활생명인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곧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뭔가 부활생명이 주어지는 이 연결고리 속에 단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속죄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것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11장이 지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11장을 잠시 머릿속에 복습을 해보시고 읽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11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주요 인물. 그건 죽어서 그냥 일어나는 나사로는 아니죠. 그는 죽었으니까 별로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나사로의 언어, 나사로의 목소리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누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죠? 앞부분에는 나사로의 여동생 중에 마르다가 등장을 하고요. 뒷부분에는 예수님, 나사로의 또 다른 여동생인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마르다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의 분량이 11장 21절부터 27절, 39절부터 40절 길어요. 자세하게 대화 내용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여동생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와 그 다음 이 마리아와 관련된 내용은 11장 32절 33절 단 두 절. 상대적으로 마르다에 비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적어요. 왜 이렇게 분량의 차이가 났을까? 별로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목사님? 제가 보기엔 중요합니다. 왜 차별하지? 왜 이렇게 분량이 차이가 날까? 이게 12장과 이어지는 사도 요한의 글쓰기 글의 구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우선 사복음서 전체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이 요한복음 11장 말고 또 등장하는 데가 있나? 라고 찾아보니까 10장에 또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와요. 사복음서 전체를 종합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의 차이가 도드라집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분명히 시간적으로 계산해보고 연구를 깊이 해보면 다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이 집과 동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마르다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 굉장히 열정적으로 몸을 놀립니다. 아마 이마에 스카프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막 앞치마 두르고 팔을 걷어붙이고 한 손에는 주걱 또 한 손에는 뭐 웍 들고 막 음식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굉장히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마리아의 장면은 상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해내려고 바쁜데 마리아는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단 한 단어라도 놓칠 값에 계속 귀로 그의 눈은 예수님의 입을 그의 온몸은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한 채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아 나는 일하지만 또 내 형제는 내 자매는 말씀에 집중하니까 보기 좋다 열심히 일했을까요? 1번 이 뭐야 내 혼자 쟤는 지금 지 혼자만 말씀을 듣고 나도 듣고 싶은데 아이 쟤는 뭐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속상했을까? 2번 어떻게 반응하죠? 2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 뭐 그래 질문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차원적인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데 지혜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지혜 보고 가서 언니 좀 도와라 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꼰질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가 행동파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입장에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마리아가 더 중요한 쪽을 선택해서 자기가 그것을 선택해서 일하는 이것을 강제로 빼서 일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변호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11장 내용을 다시 머릿속에 상기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더라. 아니 우리 오빠가 중병 걸려서 숨을 헐떡헐떡 할 때 사람을 보냈을 때는 안 오더니 예, 우리 오빠가 죽고 지금 4일째가 되어서 썩은 냄새 나는 지금 예수님이 도착했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총알같이 그 예수님께로 뛰어나가는 사람 1번 마리아일까요? 2번 마르다일까요? 마르다는 곧장 달려나갑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와 자기 집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배단이 입구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저만치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나니까 마을을 들어오기도 전에 그렇게 마리아는 마르다는 자기 집에서부터 베다니 마을 입구까지 베다니가 얼마나 큰 마을인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크지 않았었겠지만 예수님의 마을로 쑥 들어오기 직전까지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마을 입구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몸이. 몸이 빠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후에 마리아와의 대화가 다 끝나고 무덤으로 갑니다. 나사로 무덤이 있어서 그게 마리아도 따라왔지만 집에 이제 마르다도 같이 따라왔겠지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을 치우라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 썩어서 사이지나 돼가지고 썩어 냄새나는데 우짤랐고요. 지금 우짤랐고요. 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분위기를 보면 마르다의 스타일 성향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외향적이고 몸이 빠릅니다. 이렇게 조용한 침묵의 분위기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뭔가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딱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빠르고 굉장히 이렇게 주도적으로 외향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속에서 기술을 할 때 글을 적어나갈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면 마르다는 두마디 던지고 예수님이 또 말씀 던지면 마르다는 세마디 던지고 이런 대화를 적어가 나가다 보니까 분량이 마르다가 더 많이 기술됐을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한 말씀 던지면 반응을 안 하고 계속 듣고 소화하는 스타일이고 예수님이 두 마디 던지면 또 듣고 있고 마리아야 이해하느냐?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마리아 같은 유행은 이해했느냐? 대답을 하기보다는 이런 스타일이겠지. 고개만 까딱까딱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마르다와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이 소개되고 마르다와 관련되는 특징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많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과연 마르다가 더 큰 믿음이었을까? 마르다가 더 많은 은혜를 누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는데요. 평소 제가 언급했던 내용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섞어서 연결해 보면 평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마르다보다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잘 보입니다. 오빠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마리아는 단 한 줄만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단 한 줄. 그렇지만 강렬하게 통곡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흐느끼며 통곡할 만큼 강렬했던 마리아. 그럼 이 마리아는 과연 나사로 자기 죽었던 오빠가 되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어떤 믿음과 은혜를 그러면 누렸겠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12장 본문의 앞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 전에 11장 먼저 시작하는 2절에서 이 나사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마리아에게 긴 수식어를 붙이고 11장을 시작했더랬어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은 실제 나사로가 죽고 살아났던 때보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시간적으로 한참 지나갑니다. 여러 교회 역사의 정리와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됐을까 추정하면 최소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던 때로부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최소 50년 이상,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기록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퍼져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퍼져간 교회를 위해 다시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럴 때쯤 시간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사람들은 마르다를 오래 기억했겠어요? 마리아를 오래 기억했겠어요? 그래서 11장 2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그 여자다. 이 말은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는 이 일화 마리아의 이야기가 50년 60년 지나가는 동안 훨씬 더 폭넓게 깊게 이후에 형성된 초대교회에게는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독보적이면서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알았대, 마리아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강력하게 소개되었던 것을 전제해 줍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과 은혜가 초대교회 때는 훨씬 더 넓고 깊게 소개되어 있었을 것을 반영하면서 11장이 차요. 바로 그 마리아의 여기가 이고 그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11장이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볼까요? 1절부터 3절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 시간적 간격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배경은 10장으로 더 소급해 올라가면 11장 나사로 이야기 앞에 10장 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정치사회적 절기가 하나 나오는데 수전절이 오늘날의 양력 달력으로 바꾸면 12월 중순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6월절은 양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입니다. 10장과 12장 사이의 간격이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겨울 1, 2, 3월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사로와 관련된 11장이 끼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긴 하지만 드디어 양력으로 3월 중순, 3월 말쯤에 해당하는 이 6월절을 6일 앞둔 시점 딱 6일 앞두고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잠시 어딘가에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제 6월절을 6일 앞둔 시점에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마을인 베다니로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마을로 다시 방문하니까 마르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식사 준비를 하느라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아이고 사람이 변하나 절대로 안 바뀐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여러분이 조금 더 예민하게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자 질문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자 이 결혼 생활 20년 이상 지나온 분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말하면 오늘 분명히 집에 가서 싸울 수 있으니까.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속을 안 하니까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네,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가 변합니까 변합니까? 아빠가 변합니까 변합니까? 정답은 변하는 것도 있고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유의 깊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각각 동물은 동물, 동물 안에서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원숭이는 원숭이, 뱀은 뱀, 깨구리는 깨구리, 각각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선을 따라 만드셨어요. 사람도 각각의 사람에 맞는 성향을 하나님이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수가 창조주가 아닌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뀝니다. 근데 두 번째 놀라운 거는 뭐냐? 우리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향이 타락하기 이전에 부패하기 이전에 그 모습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향에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실 것 주셨던 선한 모습도 있고 죄로 인해서 부패해서 얼룩져 있는 타락한 모습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라고 말하므로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바뀔까요? 하나님 주셨던 성향은 그대로 있는데 부패했던 얼룩이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지성과 의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 성향의 역기능들, 잘못된 부분이 지워지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순기능,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향이 복구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단순한 질문에 안 변한다, 변한다라고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성향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과 몸으로 뛰는 이것들은 사실은 원래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향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2장에서는 불평이 없어요. 예수님 내 혼자만 일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불평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었던 나 오빠 나사로가 되살아나니까 상실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비유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한테 자기의 예배의 방식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더 이상 왜 나 혼자만 땀 흘리지?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왜 오빠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지? 이런 식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마르다의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집이 세다 저놈. 여러분 그 고집이 없으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고집은 주체적이고 흔들림 없이 가는 신실함인 거예요. 이게 타락하니까 죄를 향하여 고집 피우니까 문제지. 성과 의를 향하여 고집을 피워야 그게 하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퍼줍니다. 근데 이게 막 퍼주는 것이 구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참 선한데 악을 향해서도 물러 터져가지고 막 아무거나 죄도 다 수용할 만큼 퍼져보세요. 이 경계선이 사라져버리는 그 퍼줌이 좋겠습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름지기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은 제대로 인간의 특성과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교육 철학에서 인간론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과 인간에 대한 바른 성경과 함께 철학적인 바탕으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그 위에 방법론과 과정을 솎아내고 풀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되겠지요. 마르다가 여전히 바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던 그 이후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는 분주합니다. 마르다의 표정을 저는 묵상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짜증과 땀 훔쳐가면서 시시거리면서 막 혼자 바쁜 것에 대해서 막 불평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흥얼거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에게는 기쁨과 신령한 얼굴의 표정과 감사가 묻어나며 그는 여전히 분주했을 거예요. 나사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식사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옆에서 함께 앉아있어요. 쉬운 성경은 그냥 앉아있었다라고만 있었다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자리에 있었다라고는 이 표현에 대한 그리스어 원어가 뭐냐면 기대다 누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입니다.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 먹는 좌식 문화가 아니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이런 어떤 포즈가 아니고 바닥에 우리 전통식인 것처럼 식탁이 길게 있으면 한쪽 팔을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 왼쪽 팔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땅에 기대고요. 쭉 눕습니다. 누워서 몸을 이렇게 누우면 엉덩이가 하늘로 가겠지만 몸을 반을 세웁니다. 그러면 옆 라인이 하늘로 가겠죠. 발은 뒤로 쭉 뻗고 한쪽 손으로 기댄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불편한 자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식사자리에 가장 편한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에 식사자리에 있다는 말이 대부분은 그런 자세로 한쪽 발을 땅에 기대고 바닥에 기대고 한쪽 손으로 먹고 이야기 나눠가면서 이렇게 반대로 돌리는지도 모르겠죠. 절이면 이런 식의 포즈를 취하면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런 자세로 지금 기대고 누웠다. 누워있다. 비스듬하게 누워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11장에서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게 등장했던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르 향유 300g.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쉬운 성경이 너무 오바해서 이 도량형 환산을 했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개역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해놨어요. 1 한 리트라. 리트라가 그 당시의 도량형입니다. 부피를 나타내는 액체의 부피를 나타내는 건데 이 리트라가 오늘날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0.5리트 제일 큰 우유가 요즘은 마트에서 900, 930, 예전에는 1리트짜리잖아요 이거 반토막쯤 되는 500리트라쯤 500g쯤 되는 500mg쯤 되는 밀리리트쯤 되는 0.5리트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부어진 향유가 있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는 이 끝의 내용을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나드 향유를 부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식물 이름입니다. 인도에서 자라는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 뿌리 그리고 갓 피어오르는 새싹에서부터 추출을 해내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와 싹에서 추출해냈던 기름 그게 나드 향유입니다. 5절에는 지금 대충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이 제자가 평범한 제자가 아니고요. 늘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시세가 밝아요. 딱 보니까 어우, 이 냄새와 함께 이거 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나들. 개역 성경에는 순전하다고 되어 있죠. 희석되지 않은 거예요. 원액이에요. 냄새를 딱 맡아보고 저 정도 분량쯤 됩니까? 대충 아마 최소로 어림 잡았을 겁니다. 300데나리온쯤 된다? 1데나리온이 남자 어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버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고 그 정도의 돈은 한 가족의 하루 모든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곱하기 300이니까 공휴일 빼고 쉬는 날 빼면 1년 연봉에 해당한다는 거죠. 1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할 만한 값비싼 것이다 라고 판단될 만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향이 그 정도쯤 되니까 온 집안 구석구석에 그냥 막 온 집안의 향기가 퍼져나올 만큼 넉넉하고 충분한 양의 향유가 부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사 장면이 그러했다면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면 식탁 가까이 있으니까 식탁에서 튀고 막 난리가 나겠죠.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식탁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팔을 기대고 얼굴을 기대고 발은 반대쪽으로 뻗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발 쪽으로 접근하기 훨씬 쉬웠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이렇게 부었을 겁니다. 근데 대개 그 당시에 발을 닦거나, 왜냐하면 신발이 오늘날 우리처럼 제대로 온 발을 감싸는 형태가 아니라 샌들 위주의 신발이었고 포장이 덜 된 먼지가 푸석푸석한 곳이라 밖에서 들어오는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닦고 씻어주는 사람은 그 시대에는 집안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머리카락 이건 딱 재차치하더라도 이거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극도의 낮은 종의 신분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 비하해서 내가 종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종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라고 말하는 이 닦았다는 표현이 하나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진행할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짜증을 내면서 닦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더라. 십자가를 앞두고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행위, 사랑의 행위로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제자들을 사랑해내는 그 사랑의 행위, 목숨을 대신 맞바꾸면서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행위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발을 씻게 되는 겁니다. 발을 닦아낸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마리아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상태로 극도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낸 거죠. 여기서 왜 마리아가 이런 극도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에 우리는 11장이 근본적인 이유란 사실을 압니다. 분명히 오빠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대한 반응, 이었으면 틀림없겠죠.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11장과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11장에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어 있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단 두 줄로 표현되어 있으나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곧바로 사도 요한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11장에서 일부러 아낀 것처럼 보입니다. 12장에서 이런 그의 감격과 감사와 기쁜 마음을 함께 드러내는 이유의 일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장으로 들어왔겠죠.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반응에 대하여 4절부터 6절은 제사 중에 한 사람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 유다가 그 향유를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은 왜 낭비했냐 허비했느냐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당시는 몰랐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뒤늦게 알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해설을 덧붙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다. 진실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구제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다. 탐심이 가득해서 물질의 종로타면서 실제로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물질을 담당하는 재정관리자로 그 이전에도 종종 마음대로 꺼내쓰곤 했다. 그럼 그때 지적을 바로 하죠.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 당시는 몰랐겠죠. 뒤늦게 보니까 그래서 일이 연결되면서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유다의 본성과 중심을 영적인 성향을 그대로 해설을 덧붙여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물질로 후원한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인들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몇몇 여인들이 몸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보다 따라다닐 수 없으니까 가정도 있고 남편들도 있으니까 여인들 몇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여인들이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로부터 감사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물질로 예수님을 향해서 후원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 물질을 어떻게 썼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진행할 때 가룟유다가 휙 나갔을 때 네가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 유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우리의 할 일을 위해 뭔가 사러 갔는가 보다. 아니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뭔가 나갔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재정관리자가 밖으로 나가니까 추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추측입니다. 사람들이 후원했던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진행하며 먹고 마시고 입거나 필요한 사역에 경제적인 일을 위해 썼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만 쓴 게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그 돈이 돌아가려고 할 때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함께 돈이 쓰여졌겠죠. 이게 교회 헌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쓰여졌는데 가룟유다는 재정관리자였습니다. 회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6장 71절에서도 가룟유다를 가리킬 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다 하라고 말합니다. 6장 71절 오늘 본문 그리고 13장에도 보니까 2절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다. 유다에 대해서 가룟유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최소 두 번 이상 세 번 요한복음 전체에서 자꾸만 잊을만 하면 꼬리표처럼 붙인 게 뭐냐 예수님을 배반할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13장 들어와서 11절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과정을 유일하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룟유다의 배반 과정에 대해 배반할 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구체적으로 길게 썼을까요? 요거는 물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가룟유다가 이미 우리와는 영적인 관심이 달랐구나 탐심이 가득하고 그는 도둑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겠지만 이 유다의 예수님의 배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엄청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그가 그랬던 자야? 과연 그가 그랬어?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지냈던 그가 과연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과연 그가 그렇게 했어? 안타까움과 함께 동시에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실로 제자 공동체가 공황에 빠질 만큼 충격을 받았던 사건으로 그들은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계속 붙였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으로 가겠지요. 7절과 8절을 헤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가룟유다나 기타 여러 내용에 대해 이미 사람들의 영적 중심을 모두 깨뚫고 헤아리시는 분으로 설명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룟유다와 오늘 마리아가 왜 자기에게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그의 영적인 중심, 믿음의 중심, 속마음과 속생각을 훤히 안다 모른다.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풀어가야 이해가 제대로 될 듯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함께 있다 너희들과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더라 해도 이후에 계속 구제할 수 있고 지금까지 구제했던 것처럼 계속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거예요. 살을 붙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단 한 번 딱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 일이 다가왔어요. 6일 뒤에. 마리아는 내가 죽을 것에 대한 그 장례를 위하여 이 지금 향유를 예비한 것이고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유다가 함부로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마리아를 변호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서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해설해주는 이 의미를 교회 역사 동안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혹시 이렇게 이해하신 분 없으세요?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다, 이건 분명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마음으로만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는데, 감사 헌금으로만, 감사의 인사로만, 죽었던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오빠 목숨 값이다, 까짓 그 향유 이게 1년 연봉이 뭐 대수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오빠인데 라고 하면서 붓기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한 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스스로 아시는 예수님께서 확대해서, 마리아는 감사의 어떤 표시로만 했을 뿐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확대해서 해석해 주셨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직접 들었던 기억이 나서, 이거는 학자들 중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부담이 발생을 하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에서 죽으실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혼자 부풀려서 예수님 혼자 오버해가지고 예수님 혼자 더 많은 것을 끌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해석해 주신 것인가? 전혀 몰랐는데, 마리아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좋은 쪽으로 그냥 살을 붙여가지고 해석해 주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냥 해석해 주신 것이다. 마리아는 요만큼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다 해석해 주신 것이다. 전혀 그게 대해서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게 부담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는 지어낸 게 아니라 마리아의 속생각이나 영적인 성향을 제대로 알고 변호를 제대로 하신 것이다. 곧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진짜 알았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대로 알고 오늘 이렇게 해설을 붙이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랬다면 또 질문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유다도 모르고 다른 제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향유를 부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분명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제가 앞서 길게 설명했던 이유가 이런 논리적 이유를 펼치기 위해서인데요. 어떻게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았을까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이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서 음식을 준비할 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집중하고 있었던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려 본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성향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그 의미를 깊이 깊이 헤아리고 단 한 줄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면서 집중하는 성향의 마리아였어요. 만약에 이랬던 마리아가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옵니다. 분명히 오빠가 죽음이 곧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분명히 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급파합니다. 빨리 우리 오빠가 죽을 위기에는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던져주는 말은, 아니 너가 오빠가 죽을 병이 아니란다요. 예수님 안 온단다요. 그리고 예수님 안 따라오더라. 그랬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냐하면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출발해 와가지고 왔는데 4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사는 동네랑 예수님이 피신하고 있던 그 동네가 길이가 4일길이에요. 소식 듣고 바로 왔으면, 어쩌면 바로 왔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출발을 했어요. 물론 이틀을 더 유했기 때문에 바로 출발했어도 죽은 지 이틀 정도 지났겠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느꼈을 서운함하고 마리아가 느꼈을 서운함, 예수님이 왜 일찍 안 왔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다고 할 때 그 사람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헐떡이면서 급하게 오느라 4일길을 급하게 오느라 줄여서 3일 만에 왔다, 근데 오빠는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껴서 서운함이 있었을까요? 사람을 보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으니까.
아이고 오빠 죽었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이래 끝났겠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물어보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틀림없이 안 죽었는데. 이 말은 왜 예수님 늦게 왔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왜 지금 왔어요? 우리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고도 시간이 지나고 왜 지금 왔어요? 왜 당신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어요? 왜 서운하게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 섬긴 게 어딘데? 마르다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밥을 해주고 나는 당신의 최측근에 앉아서 당신의 말씀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지켜왔는데 당신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아니 우리 동네가 아니라 저 동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했던 말을 사람들이 오면서 전해줄 때도 나는 꾸직꾸직 해부르며 당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까지 가르친 것들을 못 참기 위해 지금 적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왔는데 왜 우리한테 이래요? 누가의 마음이 더 서운했겠냐는 거예요. 마리아의 상실감이나 왜 예수님 당신이 늦게 왔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허탈감, 왜 예수님 지금이야 오셨냐고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 이것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했던 여인이었다면 컸을 가능성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던 오빠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에요. 살아나라 나사로야. 그랬더니 벌떡 살아나는 것을 보고 받았을 충격, 받았을 감격과 놀라움, 마르다가 컸을까요? 마리아가 컸을까요? 한번 지금 여러분 혹시 대답해 볼래요? 유도 질문이 섞여 있습니다. 마르다가 컸을까요? 마리아가 컸을까요? 오빠가 살았을 때 보였던 반응, 제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가 컸을 거예요. 행동파잖아요. 신발 던지고 뭐 오빠 저기엔 없는데 붕대치지가고 있는 이 나사를 쫓아가가지고 오빠 마르다가 했을까요? 마리아가 했을까요? 마르다. 마리아는 그 오빠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마리아 아마 이 사도요한이 이거 쓰려고 하다가 아꼈을 것 같아. 마리아는 틀쑥 주저앉고 오빠에게 안 달려가고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의 바람에 펑펑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마리아는 제 생각에는 회개했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감격하고 기뻐했다면 저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혼자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내가 불신했고 막 머리를 땅에 찧어가면서 온 머리카락에 흙이 묻을 만큼 상상입니다. 천국 가면 마리아에게 인터뷰해봅시다. 분명히 마리아는 그렇게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제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재정비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동안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자마자 그제서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서만 3장 16절, 4장 14절, 5장 24절, 6장 40절, 40절, 8장 51절, 10장 10절, 10장 28절, 12장 25, 26절, 방금 언급해드렸던 구절만 10번입니다. 요한복음 앞에서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11장 나사로 사건 이전에만 10번 이상 언급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어떻게 우리를 살리느냐, 요한복음 6장 51절 58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원토록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살리실 부활하실 예수님, 부활생명이라는 사실을 10장 17절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고 우리를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참된 목자라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 마리아의 존재입니다. 마리아가 그 자리에 없었다 한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추적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흘려듣지 아니하고 풍문으로나 예수님이 지나가면서나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대로 들었다면 오빠가 죽고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도 그는 드디어 들었던 말씀이 되살아나며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데 자신의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속죄를 완성하실 주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필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6일 앞두고 우리 집을 거쳐 그러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유월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 세례요한이 예전에 세상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았어?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그러면 이번 다가오는 유월절에 우리 집을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렇게 속죄의 죽음 희생 죽음을 당하실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여러분 정리하면 마리아는 오빠의 일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생을 위한 속죄를 위해서 지금 자기의 집 자기의 말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고 장차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까지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죄와 죽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종합 정리하며 그 소망과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러면서도 은혜를 기다리는 향유를 부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 유다 사회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중심을 바르게 아셨기 때문에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붙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바르게 해설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중에 여러 가지 논거와 자료를 정리해서 예수님의 이 덧붙이는 말씀에 대한 본의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후자로 제가 길게 설명했던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없는 사실을 부풀려 말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속생각과 영적 본성을 제대로 깨뚫는 예수님이라 그러면 마리아의 생각을 제대로 알고 해설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지요. 마리아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에 근거하였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일화가 초대교회의 11장 2절 널리 더 널리 깊게 회자되고 알려졌을 것이겠지요. 한편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방문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한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베다니까지 막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를 보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내들인의 주요 구성원인 전현직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정한 것처럼 11장 48절에서 53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인생의 반응은 딱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갈라지죠. 믿고 순전히 따르든지 아니면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든지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에서도 그 다음날 드디어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던 전국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든 채 호산나 이게 우리식의 발음이고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발음을 그대로 하면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발음입니다. 호시아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뜨겁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들어가셨어요. 이런 무리들의 반응을 17절과 18절에서는 어떻게 덧붙이느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들불처럼 일어나 환호하게 되었다. 그렇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는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했을까에 대한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정보나 답이 없는데 이 요한복음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물론 먼저 순서를 놓고 보면 기존의 예루살렘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2,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도성을 계속 울려 퍼지는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어서 잊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유월절을 당해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순례객들이 찾아오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로 이야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더라요. 누구에 의해? 예수에 의해.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름 막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들불처럼 일어났겠죠. 무엇보다 유월절이 어떤 절입니까? 과거 이집트 애굽에서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알려지니까 지금도 로마로부터 그들은 정치적인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그분, 아, 유월절 딱 맞잖아 코드가. 그래서 118편 25, 26절을 그들은 떠올리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그러면서 하나 더 붙입니다. 시편 118편에는 없는 단어를 하나 더 붙인 게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그들은 확대 해석을 하며 외친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왕이라 외쳤느냐면 스바냐 3장 15, 16절에 스바냐가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랜 억압과 불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왕이라고 스바냐가 3장 15, 16절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이 내용을 섞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오랜 억압과 불안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시켜주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 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어났던 때가 오늘 본문 말고 요한복음에 한 번 더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하다가 예수님이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사건 기억나죠? 오병이어. 그때 오병이어 때도 하필이면 유월절 무렵이란 말을 사도 요한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유월절과 오늘 보면 유월절이 시기적으로 보면 딱 1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 1년 전 유월절에도 그때 장소는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지방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유월절, 그럼 이분이 왕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그때에 비해 지금 유월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오병이어보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던 이것은 확실한 표적으로 사람들의 잠자던 소망, 사람들에게 아스라했던 그 기억과 기대를 확 불을 쬐뿌버렸던 소망의 불길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던 이 표적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표적으로서 사람들의 연대의식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사람이 들고 있던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는 레위기 23장 40절에 가면 은혜와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인 초막절에 흔드는 나뭇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대략 한 15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방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잠시 성전을 탈환했던 수전절 사건을 회복하고 그것을 기념했던 독립의 시절 때 그들이 빼앗겼던 예루살렘과 성전을 되찾고 난 이후에 뭐 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므로 종려나무는 국가적인 승리의 상징으로도 신구약 중간기부터는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정치적인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막 흔들어댔어요. 여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굳이 타는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대 세계는 왕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백성들, 자기의 군인들을 독려하기 위해 타고 나가는 짐승 1번 소, 2번 개, 3번 말, 뭐 타고 나갈까요? 그렇죠. 말을 타고 나갑니다. 왕의 위엄과 권력을 상징하며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가서 자기의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그것도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지금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는 민중들, 백성들의 그 환호와 기대를 잘못되고 왜곡된 그들의 기대를 수정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스스로 보이십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은 겸손히 섬기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왕이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섬기로 오신 왕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가가 굉장히 정리를 잘해주는 표현에 나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섬기로 이 땅에 왔다. 섬김의 왕, 자기를 희생하러 오신 왕,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죽으러 오신 왕.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들의,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홀로 그렇게 가셔야 될 바른 그리스도로서의 걸음을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스가랴의 예언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며, 여러분,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그 내리막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는 비탈길이고요, 그 다음 내려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올 때는 또 오르막길이에요. 이게 이 어린 나귀가, 새끼 나귀가 얼마나 컸을까요? 송아지만한 조그마한 나귀를 예수님이 어른인데 그래도 그걸 타고 가는 뒷모습에 이 나귀가 얼마나 힘겨웠을까. 똥을 싸면서 막 비틀비틀거리며 이 참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탈길을 내려서 올라가는 이 모습을 그려보면 참 맞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후의 제자들도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2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죽으시고 나서 부활까지를 영광이라고 설명하고요, 6장 62절, 63절, 8장 28절, 16장 13절, 14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승천과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것까지를 전부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들과 사역들을 이해하고 성경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사람들과 달리 산헤드린의 또 다른 주요 구성원들인 바리새인들은 19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들이 모두 무산되고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온 세상이 봐라 저들을, 예처를 따르고 있지 않냐, 이 말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다 환호했다라는 이 모두는 과장이죠. 그때 조선 땅은 환호하지 않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이 환호한다 이 말에 또 감춰져 있는 속살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속죄의 복음이 모든 민족의 온 세상에 퍼져갈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타락한 인생을 그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속죄하시기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십자가, 이것이 구원의 핵심적인 과정이고 정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속죄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은 동시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수많은 그 민중들의 환호와는 달리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게 될 그리스도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 24절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신령한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 25절, 27절에서 자기를 부정하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이고 왕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따라오기를 바라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강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속죄를 믿고 그 은혜에 반응했던 마리아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갖 들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하다고 여길 만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전부 다를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희생과 겸손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 그건 당연히 불편하겠죠. 아까울 수도 있고요. 고난스러울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속죄를 바르게 안다면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감격은 이후에 살아가야 될 모든 성도와 교회의 또 하나의 표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못 믿겠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는 자기 인생과 자기의 목숨을 허비하면서까지 주님을 향한 극도의 사랑과 존경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실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서 승리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해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과 함께하는 서로의 격려를 통해서 말이죠. 부디 사랑하는 후세대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얘기를 함께 접하며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제대로 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341장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이후에 진행될 성찬식을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우리 결단과 함께 신앙의 고백적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장로님들의 성찬식을 준비해 주세요. 주일에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단순한 기념을 뛰어넘어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우리가 먹는 것은 빵이고 마시는 것은 포도즙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고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성과 싸우고 우리를 시험해오는 죄의 세력들과 부딪혀 이길 때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모든 고난에서도 경고하면서 동시에 강하게 하고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조금만 빵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식탁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의 복음을 힘껏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증거의 힘을 위해서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공교회 앞에 세례를 받은 자들만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진행하는 성찬식을 잘 보면서 나도 빨리 나이가 되어서 신앙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되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만 15세 이상이 된 우리 청소년들과 성인들 중에서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이제 제가 오늘 구두로 다음 주부터 계속 광고가 나가겠지만 학습과 세례식을 여러분이 신청을 할 때가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6월에 세례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조금 늦춰져서 7월 마지막 주쯤에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8월 첫째 주에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연락을 미리 주고받았는데요. 지난주 태어나 처음 교회에 왔던 우리 유현준 아기도 7월 마지막 주일날 유아세례를 함께 진행할 겁니다. 혹시 학습을 받고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교회를 지금 처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학습을 안 받으신 분들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만 15세가 되어서 아직 입교를 안 한 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신청서가 구비되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을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짧게 함께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속죄의 은총이 임하기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땅히 진행해야 될 성찬식을 함께 진행하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다 구하지 못했던 분 같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의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주님 구속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되살아나 우리의 경건이 더욱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진행하는 성찬식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넣는 것을 하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제 빵을 나눕니다. 우리 나눈 이 빵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속죄의 은총과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